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스위스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커스틴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 스위스 루체른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설리번 보좌관도 함께 간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유엔 헌장 원칙에 근거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앨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국가 등 70여 개 나라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초청을 받지 못했으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은 회의가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방위산업 기반 강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나토 동편 방어를 맡고 있는 발트 3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7명이 부상하고 민간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에 최소 20기의 드론과 헬리콥터를 동원한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天安门 사태 35주년을 맞은 오늘 추모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天安门 사태가 벌어졌던 수도 베이징의 天安门 광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접근이 제한됐으며 최근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홍콩은 지난해까지 天安门 사태 추모 대규모 촛불 시위가 열렸었던 빅토리아 공원 일대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서 6월 4일을 기리는 포스터를 들고 있던 시민 여러 명을 연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天安门 사태 35주년 추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天安门 사태는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6월 4일 베이징 天安门 광장에 모였던 학생 등 시위대에 중국군이 발포한 사건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인권운동가들을 인용해 天安门 사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목표했던 언론의 자유는 중국에서 여전히 소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내 중국군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지역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 마네 총리와 테하 세이하우 국방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양국 관계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 소재 레암 해군기지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함정 등을 주둔시킨 것에 대해 캄보디아에 우려를 표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간 캄보디아 중부와 인근 해안에서 중국군과 함정 14척, 탱크 69대 등이 참가하는 연례 연합훈련 골든 드래곤을 실시하는 등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발표해서 전날부터 이날 밤 사이 브레이즈 난민촌에 가해진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4명이,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의 하마스 제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으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6월 중순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한 간에 도출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현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전쟁 관계를 규정한 상태에서 직접 도발을 해오는데 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건건이 또는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들 조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정형은 전원 연결과 고정 작업 등에 수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지만 기동형으로는 스피커를 탑재한 채 군사분계선 인근 도로로 이동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던 육상과 해상, 공중 완충 구역에서의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군은 9.19 합의에 따라 MDL 5km 이내에서의 연대급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나 포병 사격 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북방한계선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곤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해왔습니다. 군당국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 양태와 유형,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그런 포사격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계속 GPS 교란을 NLL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물풍선 같은 거 계속 보낸다든지 그러면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지역에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정찰 임무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재무장과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도 GP를 복원하는 등의 상응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이미 9.19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북한이 한국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진 않겠지만 남북한은 충돌 방지와 완충 장치를 잃게 됐고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9.19 합의는 사실상 사망한 셈이라며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합의는 도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3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DMZ에서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BOA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vigilance and we need to maintain a cool and calm situation along the DMZ.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서먼 전 사령관은 침착하게 한국과 미국 간 견고한 방어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정찰활동 등은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GPS 교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GP 철거, 전방지역 비행금지 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MDL 인근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단,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일 BOA와의 통화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비행이 제한됐던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lights that there was a restriction on flying along the DMZ. That will no longer be in effect.
또한 비무장지대 내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최전방 부대의 대비태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합의를 한국은 지켜왔다면서 이는 동맹의 정보 감시와 정찰 비행,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실사격 훈련 역량을 감소시켰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 작전과 포병 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시해왔습니다. 위반 사례만 3,600여 회에 달합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가운데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도움이 됐던 만큼 한국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순진한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단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외부의 정보 유입이 차단된 김정은 정권에는 치명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1,000개를 남쪽으로 보낸 이유는 정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고립을 극복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물풍선 살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goes into North Korea helps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nd it gives them information to help overcome their isolation.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지도부는 우려한다면서 대북 방송은 진실을 전달하고 북한의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북한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떤 종류의 확전을 수반할 것인가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는 무엇일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후속 조치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단연간 말과 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반체제 선전부터 음악, K-POP 등 다양한 영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has responded strongly either in words or actions over the years when South Korea had the loudspeakers.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남북 양측이 더 이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한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양측 군대가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훈련과 정찰을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방법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both militaries can undertake activities closer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resuming exercises, reconnaissanc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상징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hows that both sides, the North and South, have agreed they're going to put a safety pin in a safety factor.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더라도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남북한 양국의 군사합의 폐기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4년 반 동안 모든 대화 시도를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북한이 어떤 외교적 협상이나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그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제3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 공유 절차, 위기와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등 지난 1년간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성 항법 장치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양상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열려 미국과 한국이 내놓을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주목됩니다. 미한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는 분명히 역겨운 전술이고 무책임하며 유치하다고 말하겠다며 북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위를 비난한다며 이웃나라로 풍선에 쓰레기를 담아 보내는 어떤 나라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이 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김광일 북한 국방상 부상은 2일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북한으로 이른바 반공화국 B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주요 한반도 관련 법안들을 새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제재와 이산가족 문제, 한국전 종전 관련 수정안들인데 개별 법안으로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171건입니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러협력 제재법안과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한국전쟁 종식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먼저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 의원과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북러협력 제재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명시된 이 법안은 개별 법안으로선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은 제니퍼 웨스턴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으로 한인 밀집지역인 버지니아주의 웨스턴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 역시 개별 법안으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의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도전과제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서 셔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담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에서도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셔먼 의원의 법안 처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원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굵직한 내용에 담긴 여러 개의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의회 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개별 법안으로선 처리가 더딘 한반도 관련 법안을 의회가 매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경우 수정안은 운영위의 심의에서 채택돼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본회의로 넘겨질 수 있으며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대한 하원 운영위 심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법안으로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6월 중순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 시 안보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3일 6월 중순에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6월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plan to have meeting in mid-June. Human rights and peace and security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 holistic manner, especially in the case of.
황 대사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인권과 평화 및 안보 문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의장국 임기 동안 지난해 8월 안보리가 했던 것처럼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당시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일본, 알보니아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과 다르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mean, unlike human rights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officially on the Security Council agenda. This is unique to North Korea, and there are some good reasons for it.
황 대사는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의 공격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핵무기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는 유엔 안보리 내 의제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Som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ularly Russia and China, do not support the idea of discussing human rights in the Security Council. Their argument is it's not a security issue.
김정 특사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은 안보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안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 도발 시 유엔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These days and over the last several days alone, the North Korea engaged in the provocations, major provocations, including multipl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황 대사는 최근 며칠 동안만 해도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및 군사 정찰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했으며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참여한 안보리 회의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 도발 시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은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안보리 의장직은 15개 이사국의 영문 국명 순으로 수임하며 의장국은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 행사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갖습니다. 황 대사는 대표 행사로는 사이버 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하는 공개 회의를 열 것이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2017년 이후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후에도 안보리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및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 지속 배경과 관련해선 북한이 남북 간 국력 격차를 인식하면서 그것이 그들을 더욱 긴장시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 및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납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 한미 일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지난달 한일, 한일중 정상회의 때 이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 축으로 두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중 한반도 문안에도 납치자 문제가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납치만 언급된 채 주체인 북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이전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보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 인권 행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의 귀환을 염원하는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단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주요 행사에 동 배지를 폐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개 서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요들이 이 배지를 정상회담 등 국제 행사에서 가슴에 달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한일, 한미 일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납치 문제 등에 관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강선 핵시설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한 기반시설 특성을 보이는 건물의 확장 공사가 최근에 완료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물질 증산을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3일 북한이 영변 이외 추가로 만든 핵시설로 지목된 강선단지가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말 강선단지의 별관 건물 공사가 시작돼 외부적으로 완공됐으며 사용 가능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단지는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선 핵단지에 증축한 건물의 용도가 핵물질 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 영변 핵시설에 원심불리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은 확실히 확장이었다면서 강선 핵시설도 영변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t this point of time, I would say we know it still as a possibl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First of all, we saw
강선 핵시설 본관이 농축 시설이고 원심 분리기를 조립하는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한 뒤 가동은 다른 건물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관을 확장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심 분리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공간을 필요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을 통해 내부를 식별할 수는 없는 만큼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선을 원심불리기 가동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많은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보기 드물게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people think Kangsong is a centrifuge plant is that it has a very reliable, good power supply.
그러면서 북한이 최대 만 개 정도의 원심불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4천 개가량이 영변 핵시설에 나머지 6천 개가 강선을 비롯한 또 다른 비밀 핵시설에 나뉘어 가동 중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당시 핵 검증을 위해 파견된 미국과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부터 원심 분리기 시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이 영변 외부로 관련 프로그램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개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원심 불리기 프로그램을 극비리에 시작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외에 최소 한두 개의 비밀 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며 강선에서 원심 불리기 관련 움직임이 있다면 다른 제3의 장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인은행 특별연구원도 북한이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지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면서 외부 세계가 마지막으로 북한의 원심 불리기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사찰했던 10여 년 전보다 북한은 훨씬 더 현대적인 원심 불리기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Now, North Korea has been doing enrichment now 20 years. That's a very long time. And this means that they might.
그러면서 북한이 강선 외 또 다른 비밀 핵시설에서 비슷한 원심 불리기를 운영하며 계속 설치와 가동, 시험을 반복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원심 불리기는 핵 개발 과정에서 우라늄 핵연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로 원심력을 가해 우라늄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분리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에 이용되며 이에 따라 원심 불리기의 사용은 국제사회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3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강선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 일부를 증축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같은 달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강선 핵시설에서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축시설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은 불투명하다며 소형 창고나 작업자 또는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IAEA는 영변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경수로 가동과 일치하는 간헐적인 냉각수 배출도 관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영변 당지에서는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작동에 대한 지속적인 징후가 있었고 보고된 원심 불리기 농축 시설 및 그 부서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변화의 징후는 없지만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점유하고 준비 중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실험장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특히 IAEA 사찰단이 북한이 부재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일주일 가까이 중국 영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금지된 이 선박을 억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대상 선박 동산 2호가 또다시 중국 영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동산 2호는 현지 시각 4일 오전 3시 현재 중국 렌인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 중입니다. 동산 2호가 자리한 지점은 육지에서 거리가 약 17km에 불과합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 2호가 중국 바다에 진입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A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토대로 동산 2호가 지난 29일부터 이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동산 2호의 중국 영해 진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 2호가 어떤 이유로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또 이처럼 장기간 대기 중인지 의문입니다. 동산 2호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중국 영해 혹은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IMO에 따르면 동산 2호는 골재 운반선입니다. 따라서 동산 2호가 유엔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동산 2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동산 2호가 무사히 중국 바다를 다녀간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억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류평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동산 2호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지난달 29일 BOE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15년 연속인데 국제안전기준 미달 때문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EU가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계속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갱신한 EU 항공안전목록을 공개하고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두 대는 운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EU 역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외에도 베네수엘라의 아비오르 항공, 이라크의 이라키 에어웨이, 이란의 이란 아세만 에어라인 등 145개 항공사의 EU 역내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EU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국제 안전기준을 토대로 1년에 두 차례 EU 항공 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2006년 EU의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4 여객기 두 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국적 항공기는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독자 제재로 인해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역내에서 이착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0여 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안전기준 미달로 EU 이외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운항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는 등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단 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운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두 나라에 대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을 주요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3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대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임팩트 포럼 대담에서 미국 국방 전략에 명시된 5개의 도전 상대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모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laid out five challenges. People's Republic of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violent extremists. And
이어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했다며 중국이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 북한이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자들도 전 세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세상이 더 복잡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지난 몇 년간 동맹 파트너들 간의 대화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European countries working and focused on the Pacific and in Pacific countries focused on Europe. We know how important allies.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유럽에 집중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파트너십과 관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특히 한국에서 두 차례 복무하고 2018년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낸 일화를 소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의 많은 동맹국, 파트너들 간 협력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협업의 가치를 믿는다며 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미 정부 기관 간 협력과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합참의장은 1987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로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은 비행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토론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두세 가지 큰 사안들이 있다며 첫째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two or three big undertakings that we are really focused on right now. That are occupying a huge amount of our time. The first is dealing with the
이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잠재적 위협과 유럽이나 미국 또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량살상 테러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가치에 기반해 국제기구와 파트너 등과 협력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런던 교통국이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계속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35만 달러가 넘는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지난 21일 공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 미납 실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 통행료는 27만 6,320파운드, 미화 약 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최소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151개의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9번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납 건수와 위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혼잡 통행료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계속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런던 교통국 대변인은 30일 BOA의 관련 질의에 혼잡 통행료 미납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북한 대사관에 발송하고 있다면서 외국 외교관과 영사 직원도 혼잡 통행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런던 교통국과 영국 정부는 혼잡 통행료가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대사관은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소수의 대사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또 북한 대사관이 혼잡 통행료 외에도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초저배출구역 관련 과태료 역시 미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런던 교통국 대변인은 혼잡 통행료 외 북한이 미납한 과태료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저배출구역 요금은 혼잡 통행료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면서 대사관은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량이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납된 혼잡 통행료와 다른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국 외무부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납 혼잡 통행료 및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추적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15파운드, 미화로 19달러 정도이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90파운드에서 270파운드, 미화 111달러에서 335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영국 주재 대사관들은 혼잡 통행료가 지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교통국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차량 운전을 제한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초저배출 구역 요금을 신설하고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차량들의 요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초저배출 구역 요금은 승용차 기준 1일 12.5파운드, 미화 약 16달러 정도이며 영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도 런던 시내에서 운행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를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해 수천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태난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 40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두 달 전 사망한 개혁 성향의 정치인 후야 오방의 명예회복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이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확립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위대가 줄지 않자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 무력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희생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육사나 태난먼 등 태난먼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798년 6월 4일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조바니 카사노바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사노바는 신학, 자연과학, 예능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사노바는 큰 키에 남자다운 풍채를 겸비해 여성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카사노바는 체코 프라하에서 사서로 일하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그린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이후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